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시간 함께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5장까지 이제 월요일을 보고 이제 6장으로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요. 이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그 인기가 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건 이후에 아마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TV나 미디어가 있었다면 그 뉴스에서 매일같이 예수님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 정말 유명 인사가 하나 탄생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웰컴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보통 유명 인사가 시골에서 나오면 한국에서는 막 현수막 같은 것들을 걸어놓고 나사렛의 자랑 예수 뭐 이런 거 붙여놓고 또 나사렛의 아들 예수 뭐 이런 거 붙여놓고 막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한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마른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저희가 마가복음을 볼 때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좋은 질문을 던졌습니까? 아니면 좋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좋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Who is this?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좋은 질문은 던졌는데 좋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 문화적으로 숨겨져 있는 좀 이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할 땐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는 걸 보면서 혼의 아들이라는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것이 좀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애들이 아니냐 이야기는 그냥 우리랑 같이 살던 그 아이가 아니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옆집 개똥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시면 또 예수님을 마리아 애들 뭐라 그러죠?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2절에서 이 사람이 이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에게서 이 지혜가 왔다라고 얘기하지 아니고 이 사람은 목수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목수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고장난 것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예 무슨 목수 주제에 랍비냐라는 그런 질문을 막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주님께서는 아무런 권능도 하실 수 없었다고 이제 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저희가 6절에서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어쩌면은 가까이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더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는데요.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도 되시고 목사 안수도 받으셨는데요. 목사 안수 받으시고 불과 몇년안 있다가 그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 때부터 교인들이 알기 때문에 권위를 세우기도 너무 힘들고 목사님으로서 인정받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하고 익숙하면 어쩌면 편견을 가지고 자꾸 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설교 말씀을 들어도 저거 지난번에 목사님 했던 얘기 아닌가? 찬양을 해도 너무나 익숙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술에서 그냥 나와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편안함과 익숙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견이나 이런 익숙함에 우리가 젖어버리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감격과 은혜가 사라집니다. 예배를 들어도 늘 똑같은 예배고 말씀을 들어도 늘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격이 마음에 없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감격과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가면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행 가면 가장 좀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좋은 데를 데리고 가도 반응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참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데리고 다니기 어디 데리고 가면 아, 나 이런 데 와봤어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데 알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왜 데리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행 가면 누가 좋죠?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막 표현해주는 사람 그죠? 어린아이 같이 어디를 데리고 가도 뭘 먹어도 너무너무 막 기분 좋아하고 신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거 지난번에도 또 했던 말씀인데요 아니면 나 이거 아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들어도 어린아이 같이 와 이렇게 놀랍습니까 주님 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주님 보면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절로 나옵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변화되고 또 주님을 볼 때마다 늘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답은 없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막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그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시고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들의 영안을 뜨게 하셔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나도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이거 한 가지 2019년 끼워 넣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전에 알던 주님이 아니라 몰랐던 주님을 내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첫사랑을 얻었 그 첫사랑 우리가 늘 첫사랑 얘기하는데 첫사랑보다 더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어느 정도는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나올 때, 찬양할 때, 또 말씀 혼자서 볼 때, 내가 은혜 받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감정에 그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또 기대하는 것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면요,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신 지 오래되셔서 잊어버리셨을 텐데, 제가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가면 아이들은 여행에서 은혜 받고 놀러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차에 타는 순간부터 몸을 떱니다. I'm so excited! 막 이럽니다, 아이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시동도 안 걸었는데,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은. 막, 우와, 우와, 이러면서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아이들은. 감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주님 만나 너무 좋은데 막 오늘도 이 찬양하면 너무 좋네. 어떻게 찬양단이 이거를 했지? 내가 어떻게 알았지? 막 기뻐하면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때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은혜 받지 못한 그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마음에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영적인 그 부정적인 덫에 걸리지 말고 나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뵐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첫사랑보다 더큰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시간 조금 남았는데 그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예전에 주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보다 더좀 간절한 마음, 그때보다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고, 우리 함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버지, 때로는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우리가 생각대로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멈출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그 전보다 이전보다도 더큰 사랑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뛰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볼 때마다 저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여 젖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런 어두운 마음, 그런 강박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나 우리 마음이 차가워졌다면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2019년 주님께서 도우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여,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주님 축복,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침에 피곤함을 이끌고 주님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이 주님을 만나 뵙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강박하고 딱딱했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고, 주님과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정말 즐거운 인생이 될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새벽 제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19년 제가 또 많은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많은 찬양도 하게 되어질 텐데, 순간순간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피곤함을 이끌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이 시간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 돌아갈 때에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